우리는 오늘 선교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이유는 우리가 잊기 쉬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지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등한히 하기 쉬운 영적인 의무들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데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인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이 지상이라는 말은 도달한다,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취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한 번만에 할 수 없고 또 한 번 했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취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명령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온 무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고 모든 교회는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에 주신 이 명령에서 나는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위안을 바라면서 교회 나오거나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사명으로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습관적인 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사명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나 무슨 집사나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복음 전파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심령에서 나오는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은 거듭남을 모르는 죽은 자가 알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이지 교리나 또한 어떤 종교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기이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늘나라의 그 영광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유업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모든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그 심령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구원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서 보여준 미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짜내거나 교회가 전도하라고 그렇게 길거리로 사람들을 몰아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놀래 놀라운 은혜를 그의 마음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심령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런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이렇게 허망한데 저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영적인 본능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지만 이 사명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이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은 우리가 기꺼이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고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의 영혼 안에 있는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북돋아 주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소개할 때에 그것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말씀해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사명인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지극히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아와서 그들에게 매를 때리고 너희가 더 이상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을 협박할 때에 사도들이 보여준 태도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영적인 부담과 사명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또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양심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영혼의 행복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사명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본능이고 우리가 증인이며 그것이 사명이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말을 사람들이 들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쉽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이 두 경우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다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 전도의 궁극적 결과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전도는 우리에게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변을 의지해서 아, 전도가 뭐가 어려워 가서 이야기하면 돼. 길거리 가서 전도지 나눠준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전도지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 했다고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의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정말 죄에서 깨어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그의 영혼을 깨우시고 각성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나도 없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과자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아, 전도가 뭐가 어려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 전도가 무엇인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전도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도 전도를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보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뭐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미리 자신의 염려로 가져와서 감히 사람들에게 입을 벌리거나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전도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거듭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연약한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사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미련한 방법, 연약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일이고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우리는 겸손한 수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의 연약한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말의 은밀함을 핑계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교만함과 주제넘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 얻는 일들이 우리의 연약한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그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한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따르는 결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던 가난한 시골의 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냥 시골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허드렛 일하고 밭일하고 그렇게 살던 그런 가난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나타난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비천한 계집종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녀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아, 이것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고, 이것은 내 성향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무슨 큰 일이 나겠어?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해도 아무런 내 삶에는 영향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무 문제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정말 그녀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말씀에 그녀는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증언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는 일을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생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고 전파되지 않는다면 듣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한다면 믿지 못할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히 구원 얻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고 은울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일 뿐이지 이 사명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와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 기회를 찾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증언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만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네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영혼이 풀려나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람의 발걸음보다 더 아름다운 발걸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년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너희들의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거기에서 일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이 소식이 전해질 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포로로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져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이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전할 대상을 우리가 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나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 생업이 있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교회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이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담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그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그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들에게 후원하는 일을 무슨 자선하는 일처럼 그렇게 자기가 호의를 베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우리의 물질로 그들에게 보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 내가 누군가를 뭔가로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후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게 미약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결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인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할 우리 개인적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명을 등한히 합니다.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제가 가끔 우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교회 주일학교에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까? 집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복음적인 삶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커서 이제 내가 뭘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커서 자라나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그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복음에 더 큰 의미들을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을 못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망상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더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더 빨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거듭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이 그들의 영혼들을 다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고 부모와 교회의 책임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위해서 그들의 삶에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과 선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서 영혼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냥 나는 내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증언으로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어느 면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은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은 좀 제대로 못 믿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정말 교만한 자이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영혼도 위태롭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성과 그리스도인의 교양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바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신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잘 섬기고 성도들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우리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보다도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른 사람은 나와 상관없고 내 혼자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선교를 위한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